신함께 선고하신 말씀 에베소서 1장 11절 사도행전 2장 23절 두 군데를 찾아 먼저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1절 한절 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1절 한 목소리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모든 일을 그 마음의 원대로 역사하시는 자의 뜻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앞으로 거슬러 가서 사도행전 2장 23절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2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하나님의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어 못 박아 주겠으나. 아멘.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3장 1절 2절만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제3장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 1절 2절만 함께 읽겠습니다. 주부에도 나와 있고 또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시는 신앙고백서에도 있습니다. 먼저 1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장차 있을 모든 일을 영원한 때부터 그 자신이 뜻하신 바 가장 지혜롭고 거룩하신 계획에 의하여 자유롭게 그리고 변치 않게 결정해 놓으셨다. 그러나 하나님은 죄의 조성자가 아니시며 피조물들의 의지를 침해하시는 이도 아니시다. 도리어 제2원인들의 자유나 우발성을 제거시키지 않고 오히려 확립시키는 분이시다. 2절 하나님께서는 모든 예상되는 조건들에 근거하여 장차 무엇이 일어날 수 있는가를 알고 계신다. 그러나 그가 어떤 것을 결정하실 때 그것이 장차 있을 것으로 아시기 때문에 예지하셨거나 또는 그 가정된 조건들에 근거하여 반드시 일어날 것을 예지하셨기 때문에 그 어떤 것을 결정하신 것은 아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삼위일체 교리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우리나라 말로 이제 삼위일체라 이렇게 되어 있어서 우리나라만이 아니죠. 한자어로 이렇게 되어 있어서 약간의 이제 혼동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삼위라고 말할 때 그 위자, 여러분들이 아시는 바대로 그 위자는 자리 위자인데, 근데 이제 한자어에서 인격을 지칭할 때 위라고 하는 말을 쓰죠. 그런 면에서 자리 위자라기보다 분, 그러니까 한 분, 두 분 할 때 그 분을 의미하는 그런 말로 위자를 썼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일체 할 때 그 체자도 되게 이제 몸체자를 쓰는데, 실제로 그 삼위일체라고 하는 그 영어로 번역된 것을 보면 Three persons, 그러니까 세 인격이죠. In one nature라고 되어 있습니다. Nature라는 말은 몸이라기보다 본질로 번역하는 것이 맞거든요. 그래서 한 본질 안에 세 인격이 있다라는 그런 말의 의미인데요. 우리는 체자라고 써가지고 이 몸으로 이렇게 오해하지만 실제로 몸이라는 뜻이 아니고 본질이라고 하는 뜻으로 이해하는 것이 옳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 본질 안에 신이라고 하는 한 본질 안에 세 인격이 있다 하는 것이지요. 어떻게 본질이 하나인데 인격이 셋일 수 있는가라고 해서 예로부터 이 부분을 자신의 어떤 이성으로 인간들이 많이 이모점으로 이것을 좀 이해하려고 노력을 해봤지만 이것을 이성적으로 이해하려다 보니 결국 다 이단으로 빠져들고 말았던 것을 우리가 교회 역사를 통해서 잘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역사를 보면 아리우스라고 하는 사람이, 아리우스 이단이 있는데요. 아리우스라고 하는 사람은 어떻게 생각했는가? 그 성부 하나님이 계신데, 성부 하나님께서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목적으로 성자 예수님을 만드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자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보다 질적으로 2등급 정도밖에 안 되는 그런 신이라고 생각을 했고, 그 다음에 성령은 더더욱 성자보다 떨어지는 그런 수준의 신이다라고 해서 삼신론을 주장을 했었지요. 이게 다 이제 이단으로 판명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제 교회 역사를 보면 또 하나라는 사실을 이렇게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사벨리우스라고 하는 사람은 실제로는 한 하나님 그분이 성부, 성자, 성령 이렇게 세 분으로 이렇게 드러났다. 제가 목사이면서 남편이면서 또 그 다음에 아이의 아빠이면서 라고 하는 것처럼 그렇게 1인 3역 하는 뭐 그런 식으로 이해하기도 했는데 이런 것들은 다 양태론, 잘못된 이단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삼위일체를 인간의 이성으로 자꾸 이렇게 꿰어 맞추려고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세위격을 단순한 통일체로 뭉뚱그리려고 해서도 안 되고, 그 다음에 세위격이 이루고 있는 그 통일체를 어떤 그 복합체, 단순 복합체, 성부, 성자, 성 이것이 복합되어 있는 것으로, 하나거든요, 본질이. 복합되어 있는 것으로 그렇게 해서도 안 되는 것이지요. 그저 성경이 우리가 쭉 이야기하고 있는 바대로 한 본질 안에 세인격이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바대로 삼일체 교리는 셋으로 나누려고 하면 하나가 되어버리고 하나로 모으려고 하면 셋으로 갈라져버리고 마는, 그래서 우리 한 손에 이성이라고 한 손에 잡히질 않아요. 셋인가 싶어서 보면 하나고 하나인가 싶어서 보면 셋인, 그래서 이런 그 우리로서는 어떤 이성적 틀에 이 내용을 담을 수 없는 그런 한계가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교리를 이해할 때 이제 이성적으로 나름대로 설명은 했지만 그 삼일체 교리 앞에 고개를 숙이지 아니할 수 없는 것이지요. 이것에 대해서 자꾸 이성으로 뭘 풀어나가려고 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제3장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자기 영광을 위해서 앞으로 되어질 일을 영원전에 미리 정해놓으셨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역사 속에 실행된 여러 가지 일들을 인간에게나 혹은 우연에 맡기지 아니하시고 되어질 모든 일들을 영원전에 미리 다 작정을 해놓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앞으로 되어질 일을 어떻게 작정하셨느냐? 우리가 앞서 에베소서 1장 11절을 읽었죠? 거기에 뭐라 그랬습니까? 모든 일을 그 마음의 원대로 역사하시는 뜻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었다 그랬습니다. 모든 일을 그 마음의 원대로 역사하시는 그분의 뜻을 따라서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작정은 하나님 자신의 뜻, 그 의지에서 나온 것이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뜻, 자신의 의지에 따라서 아무에게도 또 누구에게도 구애받지 아니하시고 가장 자유스럽게 앞으로 행하실 일을 창세전에 작정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세상 만사를 언제 작정하셨는가? 에베소서 1장 4절에는 창세전에 라고 되어 있습니다. 창세전에. 하나님께서는 역사 가운데 일어날 여러 가지 일들을 창세전에 작정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창세전이라는 말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되겠는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라 그랬죠. 그럼 그 태초는 언제입니까? 태초는 시간 개념으로는 언제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왜 그렇지요? 우리가 창세기 1장에 보면 시간과 공간 개념이 만들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간과 공간 개념이 만들어지기 전에 하나님이 이미 계셨잖아요. 그렇지요? 그리고 난 다음에 시간과 공간 이것들 창조하시고, 그래서 궁창, 그 다음에 무트로 나누시고, 그 다음에 해, 달, 연, 이런 식으로 그 시간도 정하시는 이런 내용들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태초라고 하는 것은 시간 개념으로 언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없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도 살펴봤지만 성부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존재하신 분이죠. 영원전부터 이미 존재하셨던 분이시죠. 그런데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출생하신, 나오신 분이시죠. 그런데 인간의 개념에서는 출생하면 출생한 때가 있잖아요. 다 생일이 다 있거든요. 그러면 예수께서 성부로부터 출생하셨으니 예수님은 존재하지 않았을 때가 있었던가? 그렇지 않지요. 예수님은 존재하지 않았던 때가 없었습니다. 이미 존재했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자 예수님의 존재 방식은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시는 것이었다라고 하는 점에서 영원적 출생이라는, 우리가 이해하기는 좀 다소 어려운 말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왜 영원적 출생이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예수님이 성부 하나님부터 나오긴 나오셨는데 그렇다고 해서 어느 때 어떤 그 시점이 있어서 주님께서 성부 하나님부터 나오시기 이전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어떤 때가 있었던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부 하나님부터 나오신 분이기 때문에 어려운 말로 영원적 출생이라는 말을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우리는 이런 것들을 볼 때 결국은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우리를 작정하셨다, 모든 세상사를 창세전에 계획하셨다라는 이 말은 결국 시간과 공간이라고 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기 전에, 이런 조건들이 구비되기 전에 세상에 일어날 모든 일들을 작정하셨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일, 인간 세상에 일하는 모든 일들, 그리고 그 결과, 그 과정에 되어지는 여러 가지 일들은 다 이미 창세전에 예정하신 것입니다. 예전에 박정희 대통령은 우리나라 경제 개발할 때, 제가 어릴 때 기억으로 뭐 3차까지 있었던가요? 1차 경제 개발 5개년 계획 해가지고 이게 3차까지 있었던 것을 제가 기억을 하는데요. 맞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사람의 계획은 한 번으로 모든 것을 다 커버할 수 없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영원전에 역사에 일어날 모든 일들을 한 번에 다 계획하시고 작정하셨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계획을 할 때 어떤 일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미비한 일이 발생하면 보완하기도 하고 수정하기도 하고 때로는 벽에 부딪혀서 그 계획 자체를 포기하기도 하는 그런 일들을 하기도 하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분은 한번 계획하신 일들을 반드시 이루시고 마는 그런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일어난 여러 가지 일들, 역사 가운데 일어난 일들이나 또 앞으로 일어날 모든 일들은 다 이미 창세전에 이미 계획해 놓으신 일이다 하는 것이죠. 만약에 하나님께서 영원전부터 의도하지 않았던 어떤 일들을 어떤 계기에 어떤 순간에 새롭게 어떤 일들을 의도하신다라고 하면 역사가 어떻게 될 것인지는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의지가 동요가 매우 심하고 하나님 그분이 매우 변덕스럽고 그래서 불안정하다고 하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신뢰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소망의 내용으로 삼아야 될 그 내용을 우리가 어떻게 이것을 소망의 내용이라고 여길 수가 있겠어요? 오늘 가면 하나님께서 어떤 역사들을 다른 물줄기로 이끄신다고 하면 우리가 평생 믿고 바라봐야 될 소망의 내용을 어떻게 확정 지을 수가 있느냐 그 말이죠. 그럴 수가 없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는 이런 면에서 어떤 일들을 계획하실 때 창세전에 이미 다 계획해 놓으시고 그 계획하신 바를 역사 가운데 이루어 나가신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처음에 작정된 어떤 계획에다가 무엇을 더하거나 빼는 첨삭하는 이런 일들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 결국 하나님의 계획 자체가 불완전하다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고 하나님의 머리, 하나님의 지성에서 나온 계획 자체가 불완전하다는 이야기는 하나님 그분 자신이 불완전하다라는 그런 결론을 도출해낼 수밖에 없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하나님 그분이 완전하시고 그분이 전지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에게서는 예외도 없고 돌발 사태도 없고 하나님 앞에서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라는 그런 일이 결코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하나님의 작정과 관계에서 이제 논란이 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앞으로 일어날 모든 일들을 이미 아시고 작정을 하셨는가, 아니면 작정하신 바를 이루어 나아가시는가 라는 이 논란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 재직들이 그 칼빈주의 5대 강령 이미 공부했죠, 그죠? 우리가 공부했는데, 거기에 이미 우리가 예지 예정이라는 거 우리가 이미 공부하지 않았습니까? 알미니안 주의자들의 선택은 제독수라고 하는 사람이 믿을 것을 알고 예정했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우리 칼빈주의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나를, 저를 택정하셨기 때문에 내가 믿는 것이지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이미 예정된 바가 내 삶 가운데 드러나는 것이지요. 그런데 알미니안 주의에서는 예지 예정이라 그래서 그것을, 다시 말해서 제가 믿을 것을 알고 예정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믿지 않는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에 보면 이 예지 예정, 다시 말해서 미리 믿을 것을 아시고 택정하셨다는 이런 논리가 추론될 수 있는 오해 소지가 있는 구절들이 사실 많이 있습니다. 아모스서 3장 2절에 보면 내가 땅의 모든 족속 중에 너희만 알았나니, 너희만 알았다라는 말이 있거든요. 너희만 알았다라는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너희가 믿을 줄 알았다는 이야기일까요? 땅의 모든 족속 중에 너희만 알았다라는 이 말은, 실제적으로 이 말은 어떤 말씀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의 특별한 관심과 애정의 대상이었다는 이야기지, 믿을 줄 알았다 그런 뜻이 아니지요. 뿐만 아니라 예레미야 1장 5절에 내가 너를 복중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다 그랬거든요. 어머니 태중에 있기 전에 이미 너를 알았다라고 할 때 그 알았다는 이 말도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 대해서 물론 모르셨던 건 아니죠. 예레미야라는 존재를 왜 모르시겠습니까? 물론 거기에 예레미야라는 존재를 안다는 의미도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엄격한 의미는 뭐냐면 결국 예레미야를 어머니 복중에서 조성하시기 이전에 선지자로 특별히 하나님이 주시하고 계셨다 그런 뜻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미래에 되어질 일을 물론 모르시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수 믿을 줄 알고 우리를 예정하시거나 작정하신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바를 이루어 나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작정은 미리 아는, 미래를 꿰뚫어 보는 예지의 능력에 근거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근거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세상 모든 일은 하나님의 뜻이라는 셈에서 솟아나왔고, 이 세상 모든 일이 어디에서 솟아나왔다고요?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셈으로부터 솟아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작정은 그 샘에서 나온 물이 흘러가는 수로를, 수로, 물길을 표시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섭리가 그 흐름을 인도한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서 모든 일이 다 나오고, 그 다음에 그것이 어떻게 가야 될지, 그 길을 작정이라고 하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들어 놓으시고, 그 다음에 섭리라는 방법을 통해서 결국 그 물길의 흐름을 하나님이 원래 원하셨던 그 목적대로 인도해 나가신다. 이런 설명을 했습니다. 비교적 뭐 설명을 잘 했다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이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과 관계에서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미래에 되어질 일을 보고 아, 이렇겠다라고 해서 작정을 한 것인가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말을 이루어 나가신다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미래 일을 모른다 그런 뜻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미래 일을 다 아시지요. 그래서 여기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3장 2항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예상되는 조건들에 근거하여 장차 무엇이 일어날 수 있는가를 알고 계신다 그러죠. 그죠? 예, 어떤 일이 일어난지를 모른다는 이야기 아닙니다. 알고 계세요. 그러나 그가 어떤 것을 작정하실 때 그것이 장차 있을 것으로 미리 아셨다, 예지하셨다거나 또는 그 가정된 조건들에 근거하여, 가정된 조건들이 뭘까요? 제가 어떤 일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죠, 그죠? 그런데 어떤 교회는 할 때도 있고 어떤 교회는 안 할 때도 있잖아요, 그죠? 그럼 그런 가정들, 이런 조건들도 다 아신다는 것이죠. 그런 조건들에 근거해서 반드시 일어날 것으로 예지했기 때문에 그 어떤 것을 작정한 것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이제 앞으로 그 예전 교리에 대해서 살펴볼 때 조금 더 다시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 교리와 관련해서 또 한 가지 제기되는 질문은 뭐냐 하면, 인간의 자유의지와 하나님의 작정과는 어떤 관계가 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가 그 김병훈 교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주권과 신자의 자유의지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가 작년 여름 수련회 때 이런 주제를 이미 살펴봤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예요? 여러분들 그 드라마 같은 거 보세요. 혹은 영화를 보십시오. 그런데 그런 것들이 그 안에만 들어가 보면 다른 세계를 그냥 잊어버리면 그게 그냥 현실인 것 같고 그래요. 그래서 사람들이 실제로 막 현실인지 아닌지 막 착각하기도 하지, 그죠? 네. 그래서 드라마상에 악역을 맡았던 사람들이 실제로 사람들로부터 미움을 당하기도 하고 그런 것들을 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일들이 실제로 어떻게 일어난 것이죠? 연출자의 의도 가운데 일어난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그 극중 안에서는 그 사람이 아주 자유롭게 어떤 일들을 하는 것 같지만 실제적으로는 어떻게 된 거예요? 다 작가의 의도, 연출자의 그 연출에 따라서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처럼 마치 그 인간은 연출자이신 하나님에 의해서 왔다 갔다 하는 그 대본대로 대사 하나 외우고 또 하라는 대로 액팅이나 하는 그런 연극 배우 정도가 아닌가, 이런 질문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전도서에도 그런 회의가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만사를 자기 뜻대로 주장하신다라고 하면 인간이 의지를 발휘할 필요가 뭐 있는가? 뭐 그냥 다 하나님의 뜻대로 다 될 건데, 이런 질문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 이 하나님의 주권과 신자의 자유의지는 사실은 신비예요. 그것이 어떻게 얽혀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자세하게 규명해 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 안에 나타난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좀 이 관계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어 보이신 만큼은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주제를 우리가 살펴보기 위해서 창세기 2장에 나타나는 이 선악과 금령 사건을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바대로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6일 동안 모든 것들을 다 만드셨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에덴 동산에다가 사람을 두신 이후에 사람에게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네가 마음대로 먹고 싶으면 먹고 먹기 싫으면 먹지 말고 네가 임의로 먹을 수 있지만 동산 중앙에 있는 그 선악과 나무는 따먹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뭘 알게 됩니까?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도 있고 따먹지 말라 그랬으니까, 그죠? 따먹을 수도 있고 따먹지 않을 수도 있는, 순종할 수도 있고 순종하지 않을 수도 있는 그런 자유를 가지고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발적 의지로 순종하는 그런 존재로 지음받았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만약에 인간에게 선악과를 따먹을 수 있는 가능성 자체가 없었다고 하면 따먹지 말라라는 이야기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로봇가 따먹지 않도록 프로그램되어 있으면 로봇은 절대로 따먹지 않습니다. 그렇지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인간을 그런 존재로 만드셨다면, 따먹을 수 없는 존재로 만드셨다면 따먹지 말라라는 말씀을 하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따먹지 말라라고 말씀하셨다는 사실 자체는 인간이 따먹을 수도 있고 따먹지도 않을 수 있는 그런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어서는 안 된다라는 이 선악과 금령은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절대 주권, 너는 내 말에 순종해야 된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나타낸과 동시에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은 당연히 순종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사실을 나타내 보여줍니다. 아울러서 이 선악과 금령은 앞서 언급한 대로 인간은 순종할 수도 있고 순종하지 않을 수도 있는 자유가 주어져 있음을 동시에 나타내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은 기계적인 순종이나 무의식적인 순종을 하게 되어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과 인격적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믿는 그런 동기 가운데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할 수 있는 존재로 지음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전적인 자기 뜻에 근거해서 불순종할 수 있는, 순종도 할 수 있는 자유로운 존재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자유에는 제약이 뒤따른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자유는 무제한적 자유가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절대적인 자유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행한 행동이나 말에 대해서 아무에게도 책임지지 않을 수 있는 자유가 절대적인 자유예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해도 절대로 내가 행한 어떤 것에 대해서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아도 되는 그런 자유만이 절대적인 자유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절대적인 자유는 하나님만 소유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사람은 어떤가요? 불순종했을 때는 어떻게 된다고요? 죽임을 당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불순종한 대가, 그 책임을 인간이 져야 된다 하는 것이죠. 이런 면에서 사람이 자유로운 존재로 지음받기는 했지만 절대적 자유를 가지고 있는 존재로 지음받은 존재가 아니라 상대적 자유를 가지고 지음받은 존재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사람에게 하나님이 보여주신 이 사람의 본분을 제대로 행하지 아니하면 그것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는 것입니다. 계명을 순종하는 조건 하에서는 영적 생명과 아울러서 그 영적 생명에 뒤따르는 육적 생명도 소유할 수 있지만 만약에 계명에 불순종하게 되면 죽음으로 책임을 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인간의 자유의지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책임을 물으시는 거예요. 너 안 믿었지? 너 예수를 믿으라고 하는데 안 믿었지? 그 안 믿은 대가를 지불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인간의 자유의지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원리도 은혜가 은혜되게 만드는 그 원리를 만들어내는데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인간의 자유의지에 따른 그 결정에 대해서 아무런 책임을 묻지 않으신다라고 하면 은혜라는 말 이것도 사실은 우리에게 필요가 없습니다. 제가 예를 들어보지요. 마태복음 18장에 1만 달란트 비유가 나오거든요. 그런데 주님께서 1만 달란트 비유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거기 보면 주인이 어떻게 하지요? 1만 달란트 빚진 자에게 처음 어떻게 요구합니까? 네가 1만 달란트 빚을 졌으니 1만 달란트는 도무지 우리가 뭐 수백 년이라도 갚을 수 없는 그런 돈이거든요. 그런데 그 1만 달란트 빚진 자에게 처음에 뭐라 그러지요? 처자식과 네 소유를 다 팔아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1만 달란트를 갚으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엄중한 책임 추궁이 있는 나라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천국은 엄중한 책임 계산이 있습니다. 물론 동시에 무엇도 있나요? 감당할 수 없는 빚을 탕감해주는 궁휼과 자비가 있는 나라지요. 그런데 그것이 궁휼과 자비로 나에게 와닿기 위해서는 내가 원래 져야 될 그 책임을 내가 져야 된다는 원리가 전제되어야 그게 자비와 궁휼과 은혜지. 내가 책임 안 줘도 되면 그게 뭐 은혜로 와닿겠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런 면에서 인간의 자유의지를 우리가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잘못 오해해버리면 인간의 자유의지, 그래서 뭐 아무것도 아니다. 하나님의 작정과 예정이 최고다. 그래서 내가 뭐 안 해도 된다. 아주 소극적인 삶. 전도 안 해도 되고 기도 안 해도 되고 열심을 안 해도 되고 그래도 그냥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지리라. 그저 맨날 기도하는 것은 주의 뜻이 이루어지리다. 이 기도만 하면 되는 것으로 그런 식으로 얼마든지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칼빈주의인가요? 노입니다. 아닙니다. 인간은 타락한 상태에서조차도 의지의 자유를 부여받았습니다. 물론 타락한 상태에서는 인간이 영적 선을 행할 수 없습니다. 인간의 타락은 지정의지의 타락이거든요. 그래서 모든 전인격이 타락이기 때문에 인간은 선을 행할 수 있는 이런 의지의 자유는 갖지 못합니다. 그런데 중생께 되면 어떻게 되나요? 새로워진 의지를 가지고 선한 일을 소원하게 되어서 주의 뜻에 순종하는 그런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결국 그래서 인간은 어떤 일을 할 때 보편적으로 보면 자유의지를 사용하게 되어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는가? 인간이 100% 자유의지를 사용함에도 그런 상황에서조차도 하나님의 작정의 원리는 살아있고 결국 인간이 자기 자유의지를 사용해서 자신의 생애 처음부터 끝까지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하고 싶으면 하고 말고 싶으면 많은 그런 자유의지를 충분히 사용하는데 결론적으로 보면 결국은 그 일들이 하나님의 목적과 작정 가운데 되어진 일들을 행하는 셈이 되고 많은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죠. 인간은 자유의지를 받았습니다. 인간이 죄를 지을 때 하와가 죄를 지을 때 죄를 짓지 않으면 안 되는 강제성이 있었습니까?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렇지요? 강제적으로 죄를 짓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죄를 지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강제성을 전혀 느끼지 못했던 것이죠. 외부적인 압력이 없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전적으로 자유로운 상황 가운데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적으로 자유로운 자유의지를 사용해서 어떤 일을 했는데 결국에 보니까 하나님의 작정을 실행하는 꼴이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당사자가 의도하지도 않았고 또 전혀 예측하지도 못했던 그런 일을 해놓고 났는데도 그러나 우리가 예측하지 못했던 우리가 알지 못했던 어떤 죄를 지었는데도 하나님이 이미 뭘 아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럴 존재라는 사실을 아신다는 것이죠. 루터는 노예 의지론이라고 하는 자신의 책에서 인간이 무엇을 하든 그가 비록 아무런 강제성을 느끼지 못하면서 할지라도 그는 필연성에 의해서 그것을 하는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오직 우리가 해야 할 것으로 하나님께서 영원전부터 의도하셨고 예지하신 것만 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인간이 어떤 일을 할 때 강제성을 전혀 느끼지 못해도 그것은 이미 필연성에 의해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서 그렇게 한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이 작정 교리를 이해할 때 인간의 자유의지라고 하는 이 부분을 염두에 늘 두고 이해를 해야 되는데 인간을 하나님께서 작정하셨으니 그래서 작정하신 바대로 연출자가 연출한 대로 각본이 각본자가 각본을 쓴 바대로 그렇게 어떤 일을 행하는 그래서 꼭두가시처럼 어떤 일을 행하는 그런 존재로 생각하면 곤란하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자유의지라고 하는 제2원인, 제1원인이 있다고 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작정이요 하나님의 뜻이죠. 그죠? 이것이 제1원인이에요. 그 다음에 그 제1원인 안에서 인간의 자유의지를 사용해서 어떤 일을 하고 다 하는데 그래서 전적으로 자유로운 상황 가운데 어떤 일을 하는데 그러나 그것까지 뭐예요? 제1원인에 간섭하여 있다 하는 것을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인간이 전적으로 자기 의지에 따라 살게 되고 또 자기가 행한 그 일에 대해서 책임을 지게 되는데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은 실행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면에서 인간의 자유의지를 감안하셔서 자기 뜻을 이루시는 이 사실을 오해해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실 때는 인간의 자유의지가 손상되고 인간의 자유의지를 가지고 인간이 어떤 일을 할 때는 하나님의 뜻이 손상되는 그런 것으로 오해하면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하나님께서 뜻을 세워서 어떤 일을 행하실 때 인간의 자유의지가 훼손되지 않습니다. 꼭두각시 노름하는 게 아니라 그 말이죠. 어떤 일을 내 의지를 가지고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뜻과 인간의 자유의지가 절묘하게 조화되는 이런 사실을 잘 보여주는 구절이 빌립보서 2장 13절입니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320쪽 빌립보서 2장 13절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쁜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여기 보세요. 너희 안에 행하시는 분은 누구라 그래요? 하나님이라 그러지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우리에게 실행시키실 때 우리는 수동적으로 가만히 있는 상태에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시는가? 그러지 않다는 거지요. 뭐라고 이야기해요?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그랬지요.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로 원하게 하시고 행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전도해야 되는데 전도해야 되는데 생각만 품고 하지 않으면 전도가 됩니까? 여러분들의 의지를 사용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여러분들의 의지가 사용되지 않는 한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일을 행하실 때 우리로 무엇을 소원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소원한 바를 실제로 행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100% 인간이 앞에 나서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일을 누가 하신다고요?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자유의지가 이렇게 아주 절묘하게 이렇게 얽혀 있는 것이죠. 이것이 어느 한쪽으로 기울어버리면 운명론으로 빠진다든지 아니면 알미니안주의로 빠지는 거예요. 그냥 수동적으로 가만 있다든지 아니면 막 자기 뭘 사용하면 뭔가 다 되는 것처럼 그렇게 이 극단으로 양극단으로 빠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시간 역사 속에서 일을 하지만 하나님은 시간 역사라는 틀은 물론이거니와 시간 역사 공간이라는 틀 바깥에서 이미 그 일을 다 계획하고 이루어 나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어떤 일을 할 때는 시간 속에서 여러 가지 변수들과 관계에서 그래서 어떤 일을 할 때 뭐 과연 그 일이 어떻게 될까? 우리는 막 이렇게 되는 것 같다가도 그냥 그날 갑자기 막 뒤집어져 버리고 그 다음에 한 10년이 지나니까 다시 뒤집어 버리는 그래서 이게 도대체 종잡을 수 없는 뭐 그런 일인 것 같아 보이지만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영원적 작정 가운데 다 되어지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섭리도 이런 하나님의 작정 가운데 이해되어야 될 교리예요. 섭리가 뭡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지금 마련해 놓으신 어떤 수로가 있는데 그 수로로 물줄기를 인도하시는 과정이 섭리라고 말해요. 하나님께서 도대체 나에게 어떤 뜻이 있길래 나에게 이런 일을 행하셨는가? 라는 물음이 거기서부터 시작될 수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니 지금 내가 볼 때는 당장 내가 볼 때는 불행한 일이 어려운 일이지만 하나님 그분 자신이 신자 자신을 향한 그 작정이 선하시니 이 불행한 일조차 나에게 선을 이루는 그런 방편으로 바꾸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기에 불행을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는 것이지요. 우리가 앞서 읽었던 사도행전 2장 23절 말씀 베드로가 오순절날 설교했던 설교의 본문이죠. 거기 보니까 그가 하나님의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어준 바 되었거늘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너희에게 내어준 바 되었다. 그런데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속 역사를 보세요. 그냥 세속 역사만 보면 결국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교회 법정이 이방인의 손을 빌어서 빌라도의 손을 빌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그 시대의 희생양처럼 보이고 그 다음에 유대인과 그 다음에 빌라도가 계획해서 어떤 일을 해낸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 일이 하나님의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심에 따라서 이루어진 것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이라는 것이죠. 예수께서 죽으신 것은 역사적 우연이 아니라 결국 하나님이 정하신 뜻을 따라서 되어진 역사적 필연이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뭐 나약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서 잡혀 죽으신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이지요.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서 베드로의 신앙 고백 이후에 예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는데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 의해서 내가 잡혀 죽임을 당하고 3일 만에 살아날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계속해서 반복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왜 그런 이야기를 했을까요?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날 때 이 일을 이 모든 것들을 누가 주장한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주장하고 있다 하는 것을 그들에게 증거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어떤 일을 결정할 때 수 없는 갈등과 번민 가운데 어떤 일들을 결정하고 때로는 생각지도 못했던 어떤 변수에 의해서 자신의 의지가 꺾이기도 하는 여러 가지 일들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지요. 하지만 그 모든 일들은 다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 가운데 이루어진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그 어떤 일도 하나님의 작정이라고 하는 범주 넘어서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은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뜰릴 수 없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성, 그리고 인간이 가지고 있는 도덕적 감성, 뭐 이런 것들을 다 사용하시고 인간이 행하는 선, 인간이 행하는 악, 돌발 변수, 누구도 예측치 못했던 돌방 상황, 이런 것들을 다 감안하시는 것이지요. 그런 것들을 이미 다 감안하시고 작정하시는 것입니다. 심지어 무엇까지 우리가 볼 때는 이거는 정말 우연이다. 어떻게 이런 일이 날 수 있는가? 라고 하는 그 우연까지도 하나님의 작정 가운데 되어지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요나가 다시스로 도망을 치다가 배에서 제비를 뽑았는데 우연히 제비 뽑혔습니까? 아니었죠. 뭐라 그래요? 잠언에 제비 뽑는 존재는 인간이지만 그 일을 하나님이 작정하신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우연이라고 하는 것 뭡니까? 우리는 우리의 무지함과 우리의 성급한 그 사실 때문에 우리에게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 그 결과를 우연의 탓으로 돌리지만 사실은 어떤 결과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일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원인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이 우연히 일어났다 이런 말을 사용할 때 실제로 그 일이 우연히 일어났다라는 이 말이 의미하는 바는 그 일의 원인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알려져 있지 않다라는 그 사실을 나타내는 것이지 우연이라는 것 자체가 그 일의 원인이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제가 이전에 차를 운전해 가다가 제가 한번 이야기한 적이 있죠? 아버지 심부름을 위해서 차를 운전해 가다가 비가 보슬보슬 내리는데 브레이크를 살짝 밟았는데 차가 미끄러져가지고 저수지로 타고 올라가서 차가 전복되어서 전복된 채로 저수지로 들어갔습니다. 근데 제가 기적적으로 한 군데도 다치지 않고 살아나왔다 그랬죠. 그런데 그런 일이 우연히 일어났느냐? 우연히 일어났을까요? 그렇지 않지요. 그 차가 미끄러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던 거지요. 그래가지고 미끄러진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산에서 돌이 하나 굴러 떨어져서 차고 받았다고 생각합시다. 이 우연히 그랬다. 실제로는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멧돼지가 밭에서 뭘 먹다가 막 파다가 돌 하나 툭 쳤다는 거죠. 그런데 툭 친 게 뚜글뚜글 내려와가지고 큰 돌 하나 꽝 쳤는데 그 큰 돌 하나를 꽝 쳤는데 그 큰 돌이 내려와가지고 결국은 차고 꽝 하고 받은 것이죠. 그렇죠. 그렇게 우리는 유추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연이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요셉. 요셉이 애굽에 결국은 팔려갔죠. 요셉이 애굽에 팔려가는 그런 과정도 한번 보십시오. 그 예를 한번 들어보세요. 만약에 형들이 이 요셉을 구덩이에 넣었을 때 그때 미디안의 상인이 하루 전날이나 아니면 그 하루 후에 지나갔더라고 하면 요셉이 팔렸겠습니까? 그럴 수가 없었겠죠. 그리고 만약에 그 상인들이 요셉을 보디발의 집이 아닌 다른 그냥 평범한 가정에 팔았다고 하면 요셉이 총리가 될 수 있었겠습니까? 그리고 만약에 보디발의 아내가 도덕적으로 순결해서 요셉을 꿰지 않았더라고 하면 요셉이 감옥에 들어갈 리가 만무했겠습니까? 마침 그때 떡 맡은 관음장과 술 맡은 관음장이 들어오지 않았다라고 하면 요셉이 그 떡 맡은 관음장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결국은 바로의 꿈을 해석해주는 그런 사람이 될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그 일이 근데 그 일이 가능하지 않았으면 결국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으로 이주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장차 메시아도 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사람의 관점에서 우연이라고 하는 것은 결코 없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증가하는 또 한 가지 예를 한번 찾아보십시오. 열왕기상 22장 한번 찾아보세요. 열왕기상 22장 열왕기상 22장 29절을 그 이하를 시간 관계상 읽지 않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눈으로 한번 대충 보시면 성경을 한번 읽으신 분들은 되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일 것입니다. 여기 보면 이스라엘 왕 아합과 유다 왕 요사밭이 연합 전선을 펴서 아람 군대와 싸우게 되지요. 그런데 이때 요사밭이 왕복을 입었지만 아합 왕은 왕복을 입지 않았습니다. 왜 안 입었을까요? 미가야라고 하는 선지자가 불길한 예언을 했었거든요. 이스라엘이 목자 없는 양같이 산에 흩어졌는데 이 무리가 거기 보세요. 17절에 나오죠. 20장 17절을 보십시오. 성경을 좀 읽으시면 좋은데 그게 뭐라고 내가 보니 미가야가 예언하는 거 온 이스라엘이 목자 없는 양같이 산에 흩어졌는데 여호와의 말씀이 이 무리가 주인이 없으니 각각 평안히 그 집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주인이 없이 평안히 집으로 돌아간다 그랬지요. 온 이스라엘 무리가 이스라엘의 주인이 누굴까요? 아합이라 할 수 있겠지, 그죠? 주인 없이 평안히 돌아간다 그랬거든요. 미가엘을 아주 싫어하긴 했는데 아마 이 불길한 예언을 듣고 이 왕복을 입었다가는 아마 분명히 발각돼서 죽임을 당할 것이다 라는 생각에 변장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아람 왕이 병거 장관 32명에게 이스라엘 왕을 겨냥해서 싸우도록 했어요. 그런데 왕복을 누가 입고 있었는가 하면 요사밭 유다 왕이 입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요사밭 왕이 이스라엘 왕인 줄 알고 공격을 했다가 아마 얼굴을 알았던 것 같아요. 아합 왕의 얼굴을 딱 보니까 아니거든요. 아니니까 요사밭이 죽임을 당할 직전에 요사밭이 크게 소리를 지르자 요사밭은 살아남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한 병사가 우연히 활을 당겼는데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우연히 활을 당겼다. 22장 34절에 그랬죠? 우연히 화살을 당겼는데 결국 그 화살이 아왕의 갑옷 솔기 사이, 쉽게 말하면 갑옷에 그 금속이 있지 않습니까? 금속 그 사이로 화살이 뚫고 들어간 것입니다. 그래서 피를 많이 흘려서 해질녘에 결국 죽고 말았는데, 여기 38절을 보세요. 22장 38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병거를 사마리아 모세의 씻음에 개들이 그 피를 핥았으니 여호와의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다 그랬어요. 거기는 창기들이 목욕하는 곳이었다. 여기서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 여호와께서 이렇게 이런 죽음을 죽을 것이라는 사실을 언제 말씀하셨어요? 21장 19절로 가보세요. 21장 19절에 보시면 거기 보면 아합이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는 그런 악행을 범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보내셔서 아합에게 네가 죽이고 또 빼앗느냐? 여호와의 말씀이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핥는 곳에서 개들이 너의 피 곧 내 몸의 피도 핥을 것이다. 이미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서 이미 그의 죽음에 대해서 이미 말씀하신 것이었습니다. 보십시오. 우연히 어떤 사람이 그냥 화살을 쏘았는데 그게 해필 변장한 아방의 갑옷 솔기 사이로 꿰뚫고 들어가서 결국 하나님의 작정하신 내용이 이루어지고 만 것입니다. 어거스틴은 하나님의 의지를 방해하는 것으로 보이는 일들은 사실은 그 의지에 합치하고 있는 것이다. 그 이유는 만일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았다면 그것들은 이루어질 수 없었기 때문이며, 또한 하나님은 무엇인지 허락하실 때에는 자유롭게 흔쾌히 허락하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연히 어떤 일을 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죠? 어줍지 않게 그냥 와서 뭐 그냥 해볼까 뭐 해서 그냥 온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거기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작정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지나놓고 나면 하나님의 섭리였다. 제가 제 아내와 만난 것도 마찬가지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번 말씀드린 적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한번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오묘한 작전 가운데 되어진 것이거든요. 저는 마산에 사는 사람이고 제 집사람은 서울 본토백이란 말이죠. 그런데 제가 학교를 졸업하고 조교 생활하고 그 다음에 뭐 이제 오케스트라 활동하고 그 다음에 SFC 뭐 간사한다고 하고 뭐 이러다가 제가 모든 일을 다 그만두고 예수전도 안에 간사 교육받으러 DTS 훈련받으러 올라왔는데 그 훈련에 제 아내가 온 거예요. 아시겠어요? 근데 만나서 알고 보니까 제 아내 형부가 전도사인데 제가 어릴 때 다닌 화성교회 전도사예요. 제가 어릴 때 화성교회를 다녔거든요. 근데 20한 5년 만에 왔는데 한 자매를 만났는데 한 자매 형부가 제가 어릴 때 다닌 화성교회 전도사라.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되었는가? 결국 신학교도 제가 고신대학원으로 가지 않고 합동신학대학원으로 온 거예요. 어릴 때 다녔던 장기재 목사님이 그때도 살아계신 거예요. 신방카드까지 다 가지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화성교회 도움을 받아서 이렇게 교회 개척도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작정 아닙니까? 오묘한 섭리 아니에요?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의 작정 안에는 우리가 인간이 생각지도 못하는 돌발 사태, 우연 이런 것들은 절대로 있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어떤 일도 다 하나님의 작정 가운데 되어진 일이다. 그러나 그런 일을 추진하는 인간이 그러면 꼭 뚝박씨처럼 그런 일을 하라고 해서 했는가? 강제성을 가지고 그 일을 할 수밖에 없어서 하나님의 작정대로 각본대로 하듯이 그렇게 했는가? 그건 아니라는 것이죠. 전적으로 자유로운 뜻대로 제가 했죠. 그죠? 부모님이 그냥 다 반대하고 제가 훈련받다 그랬을 때 저희 아버님이 제 얼굴도 잘 쳐다보지 않았습니다. 예? 멀쩡한 애가 그냥 모든 거 다 집행개치고 돈도 받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돈을 갖다 내야 되는 선교단체로 들어간다니까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런데 어쨌든 그런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드러난 것이죠. 전적으로 제가 원했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이루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다음 주에 계속해서 작정결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이루시는 바가 역사 가운데 드러날 수밖에 없는 필연이기에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도 나로서는 예상치 못했던 일이지만 주님께서 이 일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그런 일이라는 사실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런 사실을 빌미로 우리에게 주신 인간의 자유의지를 제대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그저 운명론적으로 그저 아무 때나 되는 대로 수동적으로 살아가면 되리라고 하는 그런 잘못된 생각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바를 우리에게 소원을 주시고 행하시는 그런 분이신 것을 늘 생각하고 주님께 주신 당위의 규범을 우리가 들을 때 신자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것인지 우리가 알 때 우리에게 주신 의지를 사용해서 그렇게 행할 수 있는 그러한 귀한 열심도 저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작정교리를 이해함에 있어 인간의 지혜로 다 깨달을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참 많이 있기에 성령의 도우심이 특별히 필요로 하오니 저에게 이와 같은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이 교리를 오해하지 않고 곡해하지 않고 잘 이해하여서 이 교리 가운데 구원의 안정감을 가질 뿐만 아니라 또한 미래에 되어질 여러 가지 일들을 수동적으로 맞닥뜨리는 자가 아니라 오히려 적극적으로 그 일에 대처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